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힘들어할 때, 하는 일마다 꼬여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위대한 철학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는 것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철학자들도 산다는 게 고민이었고 또 각자 나름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고민들, 그 답을 철학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멀리 있지도 또 어려운 것도 아닌 철학,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철학의 얼굴을 만나봅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이승환의 나는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요즘에 진짜 봄꽃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시기죠. 집 앞 동네에 핀 뭐 벚꽃에 여러분들 얼마나 시선을 머물러 보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여기 오는 동안 이 우면산 아래에 있는 EBS 방송센터도 벚꽃이 만개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올 때 좀 멀어요. 멀긴 하지만 여기 와서 이 만개한 벚꽃을 보면서 그나마 기분을, 봄 기분을 좀 만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봄꽃조차도 즐길 한 조각의 마음에 여유도 없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은가요?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이 숲에서 나온 철학 주식회사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요. 또 그 답을 찾아보는 그런 철학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철학 박사이시고요. 또 서울 중동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 안광복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제 옆에, 제 옆에 계신 여자로 해줄까요? 네네. 책방 옆집 여자 개그우먼 남정미 씨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광복 선생님께서는 대학에서 철학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대화법으로 박사 학위 받으셨고 현재는 서울 중동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시고 또 저술 활동 또 강연 통해서 철학의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계신데 쓰신 책으로는 철학 역사를 만나다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 그리고 17살의 인생론 도서관 옆 철학 카페 여기도 어디 옆에 있는 거 좋아하시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소개된 그런 문구보다는 직접 쓰신 자기소개 내용이 더 와닿았는데요. 뭐라고 쓰셨냐면 철학자를 꿈꾸던 시절도 있었지만 불안한 미래가 두려워 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현실과 그 꿈 이상 사이에 그리기가 있었던가 보죠, 선생님. 첫 질문으로 너무 훅 들어가서 죄송해요.
근데 그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하고 다르게요.
네.
그 철학사에 등장하는 철학자 중에서 철학 자체만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생업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이른바 투잡?
투잡.
투잡.
그거보다는 이제 퇴근 후 활동이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철학을 한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가
예.
어린 시절이 굉장히 우울해요. 회색빛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서.
예, 그렇죠.
선생님도 그랬어요?
당연하죠. 굉장히 찌질한 어린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처음부터 막. 예.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즐겁고 이런 사람들이 왜 사냐, 예.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거 안 묻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거는 인생이 벌써 어둠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제 나름대로 인간관계가 이렇게 원만하지 않았으니까
네.
도서관에서 책 보고 이러다가 아 철학이 괜찮구나.
그런데 그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질문 던지고 뭔가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막 하는 자신을 발견했던 때가 언제예요?
그게 고등학교
찌질했던 바로 그 순간 거기요.
항상 찌질하긴 했는데요. 그 저도 고등학교 20년 있지만 고등학교에 있다 보면 참 저 같은 친구들을 많이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활달하고 친구들하고 자주 어울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혼자서 이제 대인관계 약간 좀 어려운 것 같고 소심하고 이런 친구들은 고민이 있으면은 그 고민을 어디서 풀겠어요. 도서관에 가서 혼자서 책 뒤져보고 이러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집을 참 고등학교 때 많이 읽었는데 시를 보면서 참 내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는 것 같은 거.
네.
아, 시인의 감성이 내 지금 속사정하고 똑같구나. 이럴 때 공감하면서 그걸 끄덕끄덕 하는데 그런 순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평생 도서관에 처박혀서 시집이나 읽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나 뭐 그런 조언보다도.
보다도 책이 오히려.
혹시 기억에 남는 어떤 시인이나 시 구절이나 그런 거 있어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지만.
좀 웃기는 얘기지만 17살 때 청산별곡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니 왜 우리
살얼이 살얼이었다 청산의 살얼이었다.
아니 이런 안광복 선생님 같은 분을 그 우리 흔히 애늙은이라 어린 애들이 그 그렇게 철 들어 있으면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렇죠. 네. 보통 왕따는 이제 그 한 명을 한 서른 명이 이렇게 따돌리는 거잖아요. 저는 저는 한 서른 명 정도를 따돌리면서 살았습니다.
아, 스스로.
아 너희는 지적으로 저열해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지적 교만 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뭐 철학자를 꿈꾸던 시절도 있었지만 불안한 미래가 두려워 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거는 그 어떤. 포지션, 어떤 직업으로서 철학자를 생각했을 때의 이야기고 사실은 고등학교에서도 지금 20년 계셨다고 하셨죠. 20년 가까이 이 철학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철학자이신 거죠.
아,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철학자가 딱 어떤 철학자라는 게 그럼 어떤 직업으로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투잡 하시는 거 맞고 쓰리잡 하시는 거 맞네요. 낮에는 학생들 가르치고 퇴근 후에는 철학하시고
네.
그 새벽 야심한 밤에는 글 쓰시고 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철학자 올바른 철학자인 것 같은데요.
그렇네. 그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철학 교사로 지금 그 과목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남정민 씨랑도 되게 놀랐는데 그 고등학교 과목 중에 철학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죠. 대부분은 모르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전국에 한 2,700개 이 정도 고등학교가 있는데 철학이 개설된 학교가 한 80여 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학교만 철학을 가르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그러면 철학을 아예 안 배웠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맨날
그렇죠.
윤리 시간이나 뭐 이런 사회 시간에 가끔
네.
소크라테스 우리 거기서 배운 맞아요. 거잖아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칸트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예, 그거만
그 이름만
예.
그 사람들의
뭐 하는
사상이 어땠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런 정도인데 수업을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하세요? 철학 수업은?
그 철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철학 지식을 버려라. 이게 첫 번째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태권도를 배울 때 처음 품세를 배우지만은 싸울 때는 품세대로 안 싸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철학함을 이제 익힌 다음에는 버리고 사람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사람의 고민이 뭔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성장점이 있는지. 아이들하고 제가 하는 작업이 그런 것들이에요. 너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네.
어떤 식으로 바라볼 때 너가 더 성장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과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얼핏 그래서 떠오르는 장면은 왜 예전 철학자들은 그 아고라 모여서 그냥 토론하면서
넓은 곳에서
근데 이게 이제 학교라는 공간이 선생님이 이제 교단에 서 계시고 약간 그 단이 높은 그 내려다보는 그 위치에서 그리고 어떻게 철학이란 수업은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약간 선입견이 있는데
맞아요. 복장도 약간
어떻게 하세요?
여신 같은 복장 입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머리 하얗게 염색하시고
그렇진 않고요. 저는 입시형 철학 교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논술하고 이제 구술 면접 같은 게 철학 수업을 할 땐 참 그 미끼로서 좋아요.
그렇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 되잖아요.
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문계 고등학생들한테 가장 끌리는 거는 입시예요. 그래서 논술을 빙자해서 철학 수업을 합니다.
아, 진짜 궁금했던 거는 지금 고등학생이면은 대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학교 강남에 있죠. 네.
학부모 아주 입시가 치열한
그러니까 그렇죠. 학부모들이 이걸 그대로 두고 볼까?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외워야 할 뭐 영어 또 수학도 더 해야 되고 그런데 철학이 한 반당 일주일에
주당 2시간씩
그러니까요. 꽤 많이 있는 건데
네. 1학년, 3학년에 있습니다.
3학년생도요?
네. 3학년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입시형 철학이니까 거기서 또 훅 넘어가셨나 보다. 뭐 반발이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전혀 없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건강하지 못하면 달리기를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정신이 올곧지 못하면 입시 레이스를 달릴 수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가치관이 흔들리고 마음이 아프면 그거를 보듬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철학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학생들은 좀 많이 달라지나요? 처음에 철학하면 되게 고리타분하고 좀 어려운데
그리고 되게 이상적인 것,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그런
내가 느낌? 뭐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러는데 맞습니다. 1학년하고 3학년들 가르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좀 참여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좀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초창기, 그러니까 1996년에 전 철학교사로 임용이 됐는데요. 20년 전에 처음 철학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역설적으로 교실 밖에서 참 행복해졌어요. 칸트를 읽느니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수업이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철학 수업만 끝나면 안도의 한숨을 트이는 이런 교사였는데요. 지금 거꾸로 가서 이제 칸트를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을 할 때 철학자를 버리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아이들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 어떤 수업 시간도 그걸 물어보지 않거든요.
어떤 대답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물론 고민해본 아이들도 많이 있겠지만 워낙 그 시간에 쫓겨서 입시에만 온 힘과 정신과 에너지를 쏟다 보면 그것조차도 생각 못하고 가는 그러니까 어떤 대답들이 나올지 궁금해요.
90%는 다 똑같아요. 유재석처럼 되고 싶다.
그래요? 그래요?
유재석이 우리 시대의 아이콘이더라고요. 애들한테는.
유재석처럼 되고 싶다는 거는 유명세도 있고
돈도 있고,
돈도 있고
평판도 좋고
사람들한테 평판도 있고
아내도 예쁘고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유재석은 단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얘기해 보면 이제 간단하게 하면 그거예요. 돈 많이 벌고 명예도 누리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따져보면 이제 하나하나 태묻고 들어가면 아이들의 욕망이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요.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사실 그런 일반적으로 돈 많고 이런 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돈 많다고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냐. 맞아요. 재벌들도 자살하거든요. 이혼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돈을 바랬던 게 아니라 한참 얘기하다 보면요. 사랑을 갈구했던 거예요.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연 너의 욕망이 제대로 된 거냐.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진짜 학창시절에 야, 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라는 것보다는 판검사 되어야 해. 네, 의사 되어야 해. 네. 야, 안정적으로 하려면 선생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밖에 안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참 진짜 누구 하나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하나 날 이렇게 물어봐줘서.
왜 지금 멋진데 왜
그래서 개그맨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스승님들. 예, 은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 그리고 갈등 이것에 대한 해답이 철학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광복 선생님의 첫 번째 강연을 함께 들어보면서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강연의 제목은 철학은 일상이다 입니다.
그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다 보면요. 성적이 좋은 아이는 다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걔네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요. 공부를 막 하지 않고 항상 계획적으로 합니다. 플래너를 짜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학습 습관을 점검하면서 이루어야 될 목표치를 끊임없이 점검을 해요. 그러면 철학이란 무엇이냐. 인생의 플래너를 짜는 작업하고 비슷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든요. TV에서 재미있는 거 나오면 그거 보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먹고 속상하면 울고 하루를 흘러가지만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인생을 끊임없이 플래너를 짜듯이 점검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나? 내 생활에 뭐가 문제인가?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하고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인 정신으로 세상을 산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대세를 따라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을 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를 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불변의 진리인데 남들이 하는 장사를 똑같이 하면 망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가게를 열 때 보면은 한참 유행하는 업종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철학은 뭐냐면 아주 익숙하고 끌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것, 올바른 것, 지금 해야 될 것을 하게 만드는 게 철학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철학을 해서 그 일상을 올곧게 세울 수가 있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망해야 돼요. 제대로 망해야 됩니다. 여러 번 시도하고 망하다 보면요. 그때 비로소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돼요. 인생이 잘 나갈 때는요. 인생 속에서 자기 삶의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연애도요. 나쁜 남자 만나가지고 정말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본인은 못 느껴요. 정말 연애가 꼬일 대로 꼬이고 뭔가 비비 꼬이면은 야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뭔가 제대로 된 사랑인가가 뭔지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철학적인 고민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인생에서 인생이 수렁에 빠지면은 그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제대로 된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묻지만 이런 물음을 찾기 위해서 인생을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철학은 뭐냐면요. 뛰다가 멈추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일상을 살다가 철학함의 조건 중에 하나가 여가라 그러는데요. 여유. 물러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뛰다가 화장실에 있는 5분이라도 숨을 멈추고 일과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독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독서가 곧 철학함이에요. 왜냐하면 21세기의 현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더라도 책을 볼 때는 어떠냐. 2500년 전에 아테네 시대에 가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책의 배경이 그렇다면 17세기에 낭만주의 시대에 한방판에 서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 시대의 관점에서 현대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뭐냐면 철학감이란 뭐냐면 일상의 철학감이란 뭐냐면 거리를 두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지금과 다른 문제의식을 저한테 자신한테 던지면서 무엇이 과연 올바른 삶인가 제대로 된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에서 철학하기. 예. 네, 첫 번째 강연이었어요. 일상에서 철학하기.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리두기 하는 네, 거고 쉼없이 달리던 나를 잠시 멈추게 하는 것.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익숙함에서 좀 떠나 있는 것.
예.
그죠? 그러면서 자기만의 것을 찾는 것. 제대로 망하는 것이라고 할 뻔하다가 그래서 철학이 필요하므로 그 안에 이제 독서를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남정미 씨는 그럼 일상에서 철학하기를 남정미 씨 방법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 전에 뉴스에 그 전국 멍때리기 대회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하는 학생이 우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학생이.
네.
저는 가끔 그런 시간을 두거든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머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도 없고 그냥 빨리 가야 된다는 이런 서투른 시간 뭐 이런 그런 것도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그냥 혼자만의 신생아 뇌로 돌아가는 거죠. 가만히 네. 앉아있는데.
근데 궁금해지는 건 네. 그 멍을 때리고 있는지 안 때리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죠?
이런 생각을 안 들 때.
그러니까 그 대회잖아.
예. 그래서
이거는 컴피티션이잖아.
그 친구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친구가 제일 오랫동안
오래
멍 때리는 것에 집중을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 발짝 물러나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강의를 1번 강의가 지금 철학은 일상이다였잖아요.
네.
되게 놀란 게 철학자, 철학을 하는 사람 이러면 정말 왜 정말 무슨 뭐 헤겔, 부르디웨, 뭐 데리다, 키케로 이런 사람들 잘 외우고 그 사람들 뭐 회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요.
철학사를 예. 우리가 알고 있으면
깜짝 놀랐어요. 네네. 가만히 두는 거.
그 제가 전공이 철학이라 그러면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뭔가 좀 이상한 사람 같고 그래서 말 섞으면 안 될 것 같고 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선입견. 일장연설 시작하실 것 같아서 왠지 질문을 못하고 그냥 거리두게 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현실에 발을 담그고 계시니까 선생님 스스로 일상에서 철학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근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처음 공부하던 철학도 시절은요. 예. 굉장히 좀 현학적이에요. 자기 지식을 막 자랑하고 싶습니다. 막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고 뭐 해결은 이렇게 했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면 참 바보 지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 나와 있는 철학자들은요. 임상의학자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응급실에 가서 실습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럼 뭐냐면 철학을 아무리 잘 배웠어도 그거를 환자한테 설명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의학 지식을.
그렇죠.
치료를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에이.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문제를 딱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 보세요. 연애에 깨져가지고 고민하는 젊은이가 있다. 2500년 동안 연애해 본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인류에 쌓여있는 데이터가 한두 개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고민한 철학자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잖아요. 그런 고민 속에서 그 젊은이의 고민을 매치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먹을 수 있을까? 네. 이거를 먹혀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는 거죠. 네. 아주 재밌는 삶입니다.
그러네요.
박태진 아나운서는 보면 지금 육아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이러니까 약간 좀 슈퍼맘으로 좀 힘들 때 네. 나도 철학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나요?
그렇게 가치 있게 표현할 순간 잘 없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정말 소소하게 그러니까 현실의 이 바쁜 일상에 이제 제가 매몰돼 있을 때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 그 아이 무슨 놀이방 가고 잠깐 밖에 나와서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책 한 잔 볼 때 스스로 이제 그때 저 스스로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때가 만약에 철학하기가 일상에서 네. 어떤 순간이냐 묻는다면 아마 그런 순간일 것 같긴 해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잠시 잠깐 그러니까 시간을 크게 두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겠네요. 철학을 함이라함은.
근데 이제 철학적 순간이 이제 키에르케고르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 어떤 거냐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새벽 3시 반에 눈이 딱 떠졌어요. 네. 잠이 오지 않아요. 네. 근데 새벽 3시 반에 그 막막한 느낌 어떠세요? 인생이 갑자기 무너질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새벽에 그 공허한 시간에 느끼는 느낌. 네. 그게 인생의 현실이거든요. 웃고 떠들 때는 삶의 고민이 은폐되고 엄폐될 뿐이에요. 못 느끼고 넘어가지만 정말 새벽 3시 반에 떼가지고 있는 현실 그대로의 나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때가 이제 삶이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피하지 않고 마주 용기도 필요한 건데.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일상에서 철학하기를 실천하겠다는 어떤 다짐의 뜻을 한번 보내줘 보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철학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이숲에서 나온 책 철학 주식회사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들려드릴게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강산에 씨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어쩌면 철학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그 연어들처럼 아주 힘든 일이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닐까 싶어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철학자 안광복 선생님 그리고 책방 옆집 여자 남정미 씨와 함께 일상의 철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책이요. 이 주제에 딱 맞는 책인데 이숲 출판사에 나온 철학 주식회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글쓴이는 샤를 페팽이라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프랑스의 안광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면서 예. 방송, 강연, 세미나 뭐 이렇게 책을 통해 철학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계신 분인데요. 아. 그림을 그린 쥘 역시 역사교사에서 만화가로 전업을 하셨고요. 철학과 문학 그리고 사회성 강한 만화들을 그리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철학하시는 분들이라 투잡 이상으로 다 설명해 주신 대로 맞아요. 기대에 부응하고 계시군요. 예. 자, 부제가 붙어 있어요, 책에. 네. 미생, 플라톤의 직장생활 체험기. 그 왜 이런 부제가 붙었을까요?
일단 그 사회 초년생인 케빈 플라톤이요. 네. 광고 홍보 분야의 세계적인 대기업 코키톱에서 이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친척 소크라테스 덕분에 인턴 사원으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낙하산 타고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예.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영업부장으로 그 행운을 얻게 돼서 여기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성인군자나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온다 그래도 회사 생활 못 견딜 거야. 네. 이런 얘기 하는데 철학자들이 다 모여 있는 회사 생활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에요.
아, 예. 끔찍하죠.
진짜 끔찍하죠.
그렇죠. 예. 회사는 장 필립 디웨라고 하는 사장 휘하 전 임직원들이 쟁쟁한 철학자들인데요. 네. 직장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그 미생 플라톤의 좌충우돌 체험기가 시트콤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이 책이 진짜 재밌게
너무 재밌어요.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도 이렇게 만화도 있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아주 쉽게 해놨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그 각자의 철학자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떤 캐릭터화한 거죠. 맞아요, 이 시트콤의 인물들처럼. 네. 굉장히 신선한데 선생님이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 철학 주식회사를 보면요. 예. 박장 대소가 터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플라톤은 철학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냐면요.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에 대한 주석이다. 2500년 동안 역사는 뭐 그 정도의 평가를 그래요. 받는 사람이에요. 철학하는 사람 치고 플라톤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네. 근데 거꾸로 세우잖아요. 그냥 신입사원 플라톤입니다. 그러니까는 회사 사장님을 인턴 사원으로 세워놓고 이야기를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이런 우리가 머릿속에 생겨져 있는 어떤 위계 구도를 한 번에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웃기는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책 펼치면 그 정말 우리 회사 들어가면
사내 조직도
있잖아요. 네. 저도 회사 생활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책상에 그런 거 하나씩은 붙여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걸 보는 순간 딱 내 자리는 어디쯤인가 보이지도 네. 않는 그 순간
피라미드 제일 밑에 구성돼 있죠 우리.
그런데 이제 이 철학 주식회사에서도 그 철학자들의 조직도가 나오는데 네. 그 각 부서의 간부들과 담당자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기획 관리 실장으로 샤르트르가 있고요. 네. 인력 관리 실장으로 니체, 노조 위원장이 또 있습니다. 마르크스, 비정규직으로 파스칼 이런 주요 인물과 직책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주 적합하게 그러니까요. 그 직책을 맡겼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사상을 제대로 모르니 맞는 건지 선생님 네네. 좀 설명해 주세요.
제대로 맡겼다기보다는 네. 이 회사는 좀 구조조정이 필요한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철학의 역사를 비꼬아요. 네. 상당히 패평이 잘 비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부장 소크라테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철학하면 소크라테스는 알거든요.
그렇죠.
아까 소크라테스가 영업을 해야 철학을 끌어들이고요.
예, 알릴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사르트르 굉장히 어울리잖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기획을 할 때.
기획을 할 때 계속해서 선택을 묻고 네. 무엇을 선택하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는
니체는요 그러면?
니체는 뭐냐면은 니체는 이렇게 얘기해요. 익숙한 길을 가지 마라. 새롭게 개척을 해라. 너를 죽이지 못한 거는 강해질 거다. 인력관리실장 짝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회사를 위해서.
그렇죠.
네 몸을 바쳐. 최선을
물론 니체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네, 그걸 네. 굉장히 잘 비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비꼰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 그 박장대소가 터지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센스 있는 작가군요. 진짜 저는 이 책 보면서 섬뜩하게 인상 깊었던 인물이 하나 있는데 미셸 푸코예요. 푸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이 지금 보안 감시 실장을 맡고 있는데 푸코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좀 설명을 해줘야 이것도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네.
그 푸코는 이제 평생 권력 문제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게요. 이걸 한번 보세요.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네. 무슨 이유가 있으면 공포 정치를 하는데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테러가 나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거리에서 감시도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데 통제가 잘 되는 사회는 북한 사회일까요? 유럽 사회일까요? 유럽이 훨씬 더 통제의 강도가 높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개 처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세하게 하나하나의 사람들의 스토리를 다 알거든요. 서류만 검색해보면 컴퓨터만 뒤지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사람들을 이렇게 옥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또 현대 그렇죠. 뭐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렇죠.
예, 더 세밀하게 아주 길들일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죠.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윽박지르지 않아도 이제 사람들을 아주 섬세하게 길들여 나가면서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끔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이게 푸코의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아.
푸코가 한 가지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이러한 권력 구도는 어떻게 가도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서 저기 지금 아이 있으시잖아요.
네.
아이 키우는 그 뭐라 그러죠? 저기 유아원?
네.
그렇죠.
뭐, 네, 놀이방 같은
네, 놀이방.
어린이집.
CCTV 설치하라고 요새 한창 그러잖아요.
네.
불과 10년 전만 해도 CCTV 설치한다 그러면 난리 났을 거예요. 인권 침해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걸 보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입장 바꿔서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감시 당하는 사람이 됐을 때는 옴짝달싹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권력 구조가 계속해서 강화되기 때문에 푸코가 권력을 비판하면서도 어차피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이니까 차라리 그 자리를 맡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미셸 푸코가 보안 감시실장을 맡으면서
맞아요.
사내 CCTV를 여러 개 달아놓고 감시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직원들 뭐 하고 있나 이것을 두족 다 보고 심지어 그렇죠. 막 화장실까지도 예. CCTV 달아놓고
그런 거 체크하잖아요. 손은 몇 번 씻고 막 이런 거 막.
그러니까 섬세하게 본다는 걸 이제 그 은유한 거죠.
그렇죠. 그 아주 적절한 아주 참 역설적으로 역시 임무를 그렇게 잘 배치를 해놓은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이 이 책의 존재감이 아주 강한 인물이 니체가 등장하는데 아까 잠시 설명해드렸지만 인력자원실장이에요. 그 인사 담당하시는 분인데 구조조정본부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근데 저 니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막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니체는 어떤, 그러니까 뭐 국가라는 조직 혹은 어떤 우리라는 개념, 그러니까 어떤 개체적인 나를 그 내 존재를 말살하는 어떤 그런 전체주의적인 것에 아주 비판한 그런 예, 철학가인데 그런 사람이 여기 지금 인력 자원 실장으로 있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꼬아서 풍자한 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뭔가 창의적으로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는 인재도 원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한편으로는 말 잘 들으라고 하면서도 이제 색다른 거 도전하라고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회사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개발을 위해서
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너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발전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니체 얘기를 비꼰 게 뭐냐면은 니체가 굉장히 이제 사회 이제 전체주의적인 그런 틀을 깨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그 니체 얘기가 먹혔을 경우에는 전혀 엉뚱한 논리로 간다는 것.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도전하고 끊임없이 창의적인 생각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회 비판적인 뉘앙스가
네.
있는 거죠.
그 이 책 읽기 전에 먼저 버리라는 철학사를 한번 읽어야지 그나마 좀 이해가 될 거. 남정민 씨 혹시 기억에 남는 철학자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어떤 거 뭐 창제했는지 재창했는지 모르겠지만 낡은 아이디어의 재생산을 혐오하던 개발일 그 부장이었던 부르디웨
예.
아무래도 코미디언이고 개그맨이다 보니까 저희는 옛날 아이디어를 다시 가지고 오면 굉장히 호되게 욕을 먹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좀 무서운 피디님들이 겹쳐지면서 부르디웨가 일감 벌벌 떨면서 책장을 넘겼습니다. 부르디웨는 어떤 철학관이 있었나요?
부르디웨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못하면은 혼나잖아요.
네.
근데 공부를 왜 못하겠어요? 집이 가난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공부하지를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이유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의 계층이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부모가 배우고 돈 많은 집 자제들은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을 보면은 뭐냐면 애들을 야단치자 뭐냐면 네가 왜 못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설명을 할 때 공부 못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익숙함의 틀 속에서 신분을 길들인다는 거죠. 뭐냐면은 사회가 발전하려면 그런 틀을 깨고 그런 틀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요. 자, 부르디에 뿐만 아니라 뭐 이제 플라톤이 이 책 속에서 계속 인턴 사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수 연발들인지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조금 나눌 텐데요.
네.
그 전에 이제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는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이미 그 직장이라는 어떤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는 그 확립된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을 텐데 그 규칙에 당연히 신입사원들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어떤 실수들이 계속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제 삶의 본질과 맞닿는 어떤 철학적인 질문들이 역시 있을 텐데 그동안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문제들을 철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안광복 선생님의 두 번째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그 행정학에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자리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일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개발하면서요 살아남으려고 아득바득을 해요. 저도 조직, 학교라는 조직 속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육청의 일자리가 맞으면은 계속해서 일이 만들어져요.
네.
일을 줄인다고 하면서 줄이는 업무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게 세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빠야 자기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직장 생활이에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얼마나 바쁜지를 보여주려고 하고요. 바쁘면 자기가 더 소중한 존재고 인정받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페팽의 책에서 딱 전곡을 찌르는 건 뭐냐면 바쁘게 살다 보면 중요한 거를 놓쳐요.
네.
그렇잖아요. 빠르게 뛰다 보면 시야가 밴댕이처럼 좁아집니다. 눈앞에 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못 보는 거예요. 회사들에서 그런 일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잘한 업무를 되게 잘 처리하고 회사는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점점 회사는 기울어갑니다. 경쟁력이 떨어져요. 이렇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삶도 뭐냐면은 40, 50대 이제 정년 퇴직 무렵에 있는 분들의 어떤 삶을 보면요. 쫓겨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왜 두려울까요? 경제적인 문제도 크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쁘게 사는 거 외의 삶이 어떤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20년 하고 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밖에 나가서 제가 어떻게 살지를 솔직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제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제대로 사는 법은 뭐냐면은 이건 위대한 경영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저는 참 철학을 공부하면서 재밌는 게 스티븐 잡스나 워렌 버펫 같은 사람을 보면은 철학자들의 얘기가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주식은 단 1분이라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한 번도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다닌 적이 없다. 돈이 나를 따라왔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바쁜 것 같지만은 의외로 은둔형 인간들이 많습니다. 떨어져서 그 굉장히 깊이 침착하고 그다음에 아주 깊이 고민한 다음에 다시 치열해져요. 끊임없이 자유를 모으고 치열하게 뛰면서 경쟁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거랑 똑같냐면은 축구 경기를 할 때요.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그 축구 매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국가대표 경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일전에서 지면은 대한민국이 꼭 망한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속상하고 네. 열받지만은 대한민국 안 망합니다. 축구 경기 한 판일 뿐이었을까요? 만약에 직장에서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성과를 못 얻고 직장에서 밀려나면 인생이 끝일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너무너무 바쁠 때는 시야가 밴댕이 같거든요. 하지만 이 판에서 벗어나면 이것도 또 하나의 게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하나의 게임의 한 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뛰어나와서 인생을 넓게 봐라. 여기 보면 복사기 고장 났을 때 여기 놓으면은 해체주의자가 나오잖아요.
네, 네, 네.
데리다가 와가지고 복사기를 다 부시고 있잖아요.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구조주의자는 뭐냐면 시야가 밴댕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사기가 없으면 회사가 망할 것 같이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그 구조에서 복사기를 주변의 세상에 동하지만 해체주의자는 그냥 복사기를 부셔버립니다.
네.
그래도 회사 굴러가거든요.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그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그 그리고 있는 철학 주식 회사가 여러 가지 면모를 그리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삶 자체를 한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큰 틀에서 바라보라.
네.
이런 어떤 그 암시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거죠.
네. 직장에서 철학하기 갈수록 표정이 어두워져 우리 둘 다. 아니 근데 네. 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요. 그 어떤 조직 내에서 직장 생활을 했을 때와 지금 저는 이제 직장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또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떤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하기까지 그 비슷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마치 이것이 아니면 아무 길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딱 선택을 해버린 그 하기까지는 힘들었지만 하고 나서는 더 맞습니다.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다는 걸 솔직히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꾸 제가 제 암시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잘하고 있었어.
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을 봤을 때 되게 뿌듯함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철학자들이 이렇게 바쁘게 사는 어떤 직장인들의 삶 같지 않고 끊임없이 그 침잠하면서 그 시간 동안 자유를 모았다가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렇죠.
거.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진짜.
이 판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네.
아니다.
네.
아, 근데 왜 항상 처해 있는 상황이 제일 크죠?
그게 그죠? 다일 것만 같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맞아요.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성과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절대 충족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예.
남이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남한테 100점을 받아봐야 나는 여전히 공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그 판에서 뛰면은 설사 완벽하게 패배해도 후회는 없어요. 아, 한 판 잘 놀았네. 그러고
네.
끝나는 겁니다.
선생님도 어쨌든 이게 뭐 일반 직장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어쨌든 조직 체계 안에 있잖아요. 그 학교라는 회사 안에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혹시 이렇게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다 아시겠지만 직장이라는 거는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하기 싫은 일 그게 한둘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봉급받을 때 우리 교감선생님께서 늘 하시는 얘기였어요. 선생님 봉급의 99%는 감정노동의 대가다. 눈물이 철철 나게 공감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푸세요?
그냥
그, 별거 아니라고 넘기세요?
그러니까 저의 업보.
아까 결국은 그냥 업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이 정도 무게감도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이런 거.
그래, 어렸을 적에 청산별곡 예금을
그러니까,
하십니다.
그러네요. 자, 어느새 이렇게 1부를 그 업보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마지막 곡은 벤 폴즈바이브의 필라소피를 들려드릴 건데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반디 게시판 또 카카오톡 플러스로 철학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철학 주식회사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